모세 신신당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명 그럼 무엇이 떠올라요? 신명. 네, 뭐 신의 명령. 네, 그럴까요? 과연 신명이라는 뜻이 신의 명령이라는 뜻일까요? 이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도 율법도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율법을 반복해서 듣고 지켜야 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자로 신명기가 저렇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펼신입니다. 다시 한번 펼친다. 그런 신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펼친다. 그런 뜻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펼쳐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신명기는 그 구약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모세의 오경에 토라죠. 토라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영어로 듀트로노미. 듀트로노미는 헬라어로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율법을 두 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의해서 다시 받은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제목이지만은 이게 제목을 붙이는 과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아이고 나 듣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오해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1장 1절에 엘레하 드바림 이게 영어로 이제 이것은 말들이라 These are the words 그래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에요. 누구의 말일까요? 네, 모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변한 거죠. 이 저자는 시작부터 신명기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돌보지만은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당시 태어났더라도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강곡한 고별 선고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아주 유언입니다. 신신당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고 좀 신명기를 들으면 신명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신당부라는 말씀 아시죠? 사제성은 아니지만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간곡하게 부탁한다 신신 여러 번 되풀이함 당부 부탁하다 간청하다 네. 신신당부 그래서 신신당부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역사서들, 뭐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 거, 열왕기 이런 것들 서론 역할을 하는데 이 죽음을 앞둔 모세가 거듭하여서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들인데 모세의 설교 또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모세의 신신당부라고 정했습니다. 신명기 1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신신당부 첫 번째 시간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신명기는 율법적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와는 거리가 없고 또 읽기도 힘든 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신명기는 율법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율법 모음집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둔 나이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각별한 고별 설교 집이라고 할까요?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하면서 같이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기 이민 1세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들 체험을 합니다. 그 신앙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좋다는 얘기가 꼭 긍정적으로 좋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좀 맹목적인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그 이세화의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 걸 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지만 어쨌든 1세대들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과 싸우라 그러면 세상과 인계지하고 세상과 분리하라 그러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뭐 그 다음 세대는 사실 뭐 얘기 하나 많아죠. 그리고 또 부모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안정되게 자랐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니까 자기 부모들도 못하는 그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세상 눈치 보기 바빠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놨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신신당부예요. 자,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 다 채운 거예요. 그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일렀으되, 네, 이게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목적은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한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민 2세들, 1정 5세가 됐든 2세가 됐든 3세가 됐든 그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반드시 신명기의 말씀이 뭔지를 모세의 재해석을 현대적인 간격에 그 당시로 봐서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및 우리 이민 2세들의 각각의 믿음의 세대요, 3세가 됐든 2세가 됐든 믿음의 사항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구약 율법의 반복이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세대에 맞게 재해석되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선 확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동기를 불어일으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도록 당부합니다. 신명기의 목적이에요. 자,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장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관계가 변화집니다. 노예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여리고 맞은편의 그 모압 평지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얘기는 가운데 요단강을 두고서는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세 번 한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그 찬양곡 부른 중에 말씀 앞에서 해봤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목숨을 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시겠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후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새 세대들이 하나님은 이들이 그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갈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도전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세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지만은 2세들한테는 1.5세 2세들은 1세들이 다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여기서 살아갈 만한 제대로 잘 살아갈 만한 부모들의 그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좀 좋은 사회입니까? 요즘 좀 나빠지는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좀 풍요한 사회입니까? 이런 풍요한 사회에 신앙적으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이 풍요한 세상에서 그냥 막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쟤네도 뻔합니다.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 네 가지 신학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첫째, 유일신 강조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신 중에 제일 큰 신은 뭐니 해도 뭐니. 네. 여러분, 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할까? 왜? 돈 없으면 당장 죽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죽었는데 겁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토라의 핵심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 동화되든지 아니면은 세상과 싸워서 세상 문화와 투쟁해서 승리하든지 양자 택일의 선택이 눈앞에 놓여집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양자 택일의 선택이 계속 놓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계속 택일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이런 40년을 양을 치고 40년을 이스라엘을 치고 있던 사람이 그 훌륭한 모세가 이런 걸 얘기는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독려하는데, 여러분,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쉐마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쉐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갖다가 그냥 그 이마에다 쓰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뭐 하라,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명령되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을 명령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그 사랑의 표시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표시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실천이에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너한테 매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읊어봐야, 네,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매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그래서 우리 제 말 한번 따라서 반복했어요. 사랑은 실천이다. 실천이다. 또 사랑은 말이 아니다. 말로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둘째, 중앙성서. 중앙성서의 강조.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이네요. 너희는 상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도체 가나안 신당 제사장 그 신전들이 떨어져 있는데 자리 좋은 데는 다 거기서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예배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 드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 줌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는 건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해서 말로만 드리지 말고 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보고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적인 부정적인 평가. 비록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가나안 문화 종교 생활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걸 아주 그 세상적인 관습을 부인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더라도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의 가나안 땅 미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국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의 특히 동부지방이요. 동부지방 그 버지니아부터 저 메인주까지 있는 그 동부에 있는 집에 워낙 땅들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 동부지역에 있는 땅을 갖다 놓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풍미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넷째,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는 서로 돕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 공동체의 요원이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줘야 되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돕고 화합해야 되는데 참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안에서 사기가 더 심합니다. 제가 자, 이스라엘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는 신명기는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규범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약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는 상당히 약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자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사회적인 약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정원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왜 레위인이 약자냐 이거죠? 자, 고 얘기는 좀 있다. 구약시대는 아버지만 없어도요, 고아로 취급했어요. 엄마만 있으면 고아예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를 주관한 사람은 제사장들은 왕과 동급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 종교나 기독교는 같은 맥이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는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분인데, 여러분 우리 현대 레위인 목사는 여러분한테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고 여러분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 개념을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완전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첫째, 가나안 다신교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탁에 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는 장소에서만 모여 예배드리는 중앙성소 규정을 강제합니다. 우리 세상교회도 중앙성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예배를 드릴 경우, 네,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하다가 요즘 뭐 혼합 종교, 네, 다 좋다, 모든 거 다 믿으면 다 좋다, 뭘 믿어도 된다, 이런 혼합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셋째,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도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가나안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되도록이면 많이 제거하고 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넷째, 가나안 문화는 격리되어야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돌보듯이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을 대표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며 그들을 보듬고 행복한 공동체 유지를 책임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저는 저보다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회사들 있죠, 뭐 은행이라든가 무슨 큰 회사들하고는 자전 악착같이 싸웁니다.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그냥 뭐 전화 나나마다 그쳐진 사람들한테는 참 그렇게 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노상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보, 제발 콩나물 깎지 마.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콩나물 장사하는데 왜 자꾸 깎아?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깎지 마세요. 예? 참, 이 제가 이 하나의 말씀을 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잔디 깎고 그런 사람한테 뭐 40불 더 이상 나는 못 주겠다 이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어디 그게 뭐 그 정찰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신명기는 하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진행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결과를 신명기는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정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정하면 나 죽는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정하다 보면 이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럴 때 그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걸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고 용서를 베푸시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신명기는 제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크게 네 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옛날엔 세 세대로 나눴는데 지금 한 세대가 늘었어요. 1970년대에 온 초기 이민 1세, 그리고 그 1세를 따라온 뭐 1.5세라고 그러는데 말이 1.5세지 사실 보면요 1.1세부터 1.9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1.1세하고 1.9세 차이는 1세와 2세 차이보다 더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2세, 이곳에서 출생한 2세들, 여기까지가 옛날에 3세대였는데 요즘은요 시간이 가니까 이들에게서 태어난 이민 3세대가 생겼어요. 이제는. 네. 이 3세대가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유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교환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한국 사람도 어떤 때는 한국말도 같이 하지만은 이 문화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 사람, 이 세대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뭐 6개월만 지나면 한 세대가 바뀐다 그러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도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나 정보도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다양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네. 노인부터 애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저나 이 백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긴 해도 도대체 어떻게 풀어서 전달해야 할까? 뭐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끙끙대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 아무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문화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모세가 똑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는 가서 하는 신신 방법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신신당부, 신명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신명기를 살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 2세들이 에게 신신으로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배웁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성령님 제대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 말하는 순간 듣는 순간마다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